오늘은 의심의 시대를 가로지르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 그것을 한 단어로 뽑으라면 어떤 단어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의심을 그것으로 뽑을 것 같습니다. 의심하는 시대, 끝없이 의심하고 서로가 서로의 저의를 의심하는,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의심이라는 벽 앞에 탁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진리? 그게 진리인 줄 어떻게 알아? 너한테나 진리지. 기독교? 그 많은 종교 중에 하나지. 왜 너네만 맞다 그래? 선교? 그거 겉으로는 막 잘해주는 척하면서 결국 교회 나오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세상은 의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오만하다고 말합니다. 난 이것을 정말 참이라고 믿어, 정말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면 폭력적이라고 응답합니다. 세상은 차갑게 대꾸하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걸 너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러한 차가운 의심의 벽 앞에 마주설 때마다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이면서 우리에게 대위임령 또는 지상명령이라고 잘 알려진 그러한 본문입니다. 선교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특별한 좀 통찰을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특별히 선교에 관한 것이고 제가 정의했던 의심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과 생각을 이 밤에 나누길 원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선교 얘기구만. 드디어 시즌이 왔구만. 맞습니다. 3주 뒤면 국내 선교가 시작입니다. 네, 정말 코앞에 다가왔죠. 그런데 꼭 우리가 가는 국내외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국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바로 지상명령 또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그 핵심 내용입니다. 이 긴 말씀 가운데서 딱 핵심이 되는 한 가지 단어를 뽑자면은 바로 제자 삼으라입니다. 제자 삼으라. 문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명령, 가라. 또 세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들은 사실은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다 같이 걸려서 작동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핵심을 뽑으라면 바로 제자 삼으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 제자 삼으라라는 주님의 선교 명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짧게 걸릴까요? 네, 오래 걸리죠. 갑자기 제자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너 내 제자가 되라. 그럼 제자 삼아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정말 제자를 그렇게 불러 모을 뿐만 아니라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자 삼는 것은 참 오래 걸리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긴 과정을 전제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옛날 시대에 우리의 앞선 시대에는 선교를 생각할 때 한번 많이 가가지고 많이 뿌리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때는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빠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과거의 삼일교회 선교 생각해 보면 그때 선교단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몇 명 접촉했는지 몇 명에게 사형리를 전했는지 그 중에서 몇 명이 결신했는지 이것들을 매일매일 보고해서 올렸을 때가 있습니다. 한 20년 또 그 이전의 이야기들이죠. 왜 그것이 중요했는가? 정말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 땅에 빨리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선교는 사실은 빨리 많은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막 복음을 이렇게 던져주듯이 막 뿌리고 오는 그러한 선교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긴 과정 가운데서 이 선교를 바라보고 관계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는 선교.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선교가 그냥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고 또는 우리를 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교, 그것을 입증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진정성이 증명되어야 되는 그러한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교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성경에서 선교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증인 그리고 너희를 보낸다 이 개념들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결국 이 말씀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품고 가는 사람들, 곧 메신저가 선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메신저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언되고 또 살아내어지고 그 복음의 신실함이 증명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애초에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복음 전할 때가 많고 빨리 그것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것들 많이 잊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빨리 그것을 전할까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많이 놓쳐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의심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선교의 모습, 제자 삼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네 가지 측면에서 간단간단하게 생각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입술과 관련된 일이에요. 우리의 입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은 정말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0절 중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입니다. 가르치는 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죠. 내용을 전달할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수단은 말입니다. 입술로서, 우리 입술의 증언으로서 말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 그것은 선교에 가장 기본되는 것이고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의 시대 가운데 사실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달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도. 사람들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태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떤 태도가 있었냐면요, 우리에게 특별한 지식이 있다라는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데 너희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겠다, 알려주겠다. 그러한 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내용을 들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게 새로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로도 사실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 복음이 전혀 뉴스가 아니죠. 전혀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다 한두 번쯤은 들어봤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요. 물론 그 안에 오해하고 있는 것도 많고 또 왜곡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식상한 얘기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새로워서 귀를 한번 기울여볼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식상한 얘기로 다가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방어기제가 작동하게 되죠. 방어기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전도가 우리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도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포교하잖아요. 그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질릴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에 처음 나왔던 게 뭐예요? 전도 금지 카드가 나왔었죠. 딱 말로 대꾸하기도 싫으니까 이 카드 딱 보여주는 거죠. 전도하지 마세요. 그거 나왔을 때 교회마다 다 엄청 충격 먹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예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버렸죠. 네, 세상에 한 20년 사이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단순히 아, 이 사람들은 복음에 적대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 정말 질릴만도 했겠다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 건너편에 요즘 문제되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거기서 막 계속 여러분들 교회 나가는데 길목마다 붙잡고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와가지고 전도지 나눠주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고요. 또 다른 사이비 집단에서 우리 교회 앞에 와가지고 불과 몇 년 전 일입니다. 막 피켓 들고 막 난리 했었잖아요. 그때 막 너무 반갑고 즐거웠습니까? 그러지 않죠. 정말 질리고 짜증나고 싫잖아요. 그걸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 아 어떤 공격적이고 또는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 그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말로 이기려고 하는 태도가 가장 큰 문제겠죠. 네, 말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지점에서 멈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하러 갔는데 전도하러 갔는데 뭐가 됩니까? 논쟁의 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왜 너네만 맞다 그래? 이게 진리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벌써 사실은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거죠. 의심의 문제라는 것이 사람들이 의심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단순히 이성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마음의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빗장이라는 게 논리로 부서집니까? 내가 완벽한 논리를 준비해가지고 이거를 깨버려야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만 깨지는 거죠. 관계만 깨지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그런 식으로 전달되지는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우리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경험을 증언한다고 말씀을 전해야지 어떻게 또 자기 경험을 전해. 근데요 여기서 경험이라는 것은 나의 말씀 경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체험한 것,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내가 복음을 정말로 믿었을 때 나에게 생긴 변화, 그것을 우리가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사람들이 귀 기울일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내 안에서 어떤 새로운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망가져 있었고 내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복음이 내 가운데 어떠한 빛과 소망을 주셨는지 그것을 나누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 가운데 사람들이 귀 기울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형일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간증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팀마다 이렇게 간증 한 명씩 뽑잖아요. 그럼 제일 또 부담되죠. 어떤 간증할까? 나는 뭐 갑자기 병이 나은 것도 없고 갑자기 뭐 취업이 잘 된 것도 없고 뭐 대단한 일이 있는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떤 간증을 할까? 그런데요, 그런 대단한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고 소소한 변화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고백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작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그냥 별거 아닌데 라고 내 스스로는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준비해서 증언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손과 관련된 거예요. 첫 번째는 입술이었고 두 번째는 손입니다. 손은 뭘 나타낼까요? 우리의 섬김이죠. 섬김, 봉사. 선교에 항상 따라가는 것이 섬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선교 준비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썼고요, 가장 많은 시간과 재정과 노력을 기울이는 게 바로 이 섬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음식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삼계탕을 직접 끓이지 못하니까 그 비비 거기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봉지로 딱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갑자기 닭 얘기하니까 통영에서 저희 목장이, 저희 시내 목장에 갔는데 닭이 부족해가지고 막 닭을 공수하러 인근 마을까지 막 다니면서 샀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그만큼 거기에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기울이고 돈도 정말 많이 쓰잖아요. 공연 준비할 때 뭐 할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나는 저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부끄러움을 감내하면서 그 시간을 버틸까,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됩니까? 내가 공연 잘 준비하고 식사 대접을 정말 맛있게 잘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연 다음에 사형리를 기가 막히게 전해야 되겠다, 또는 쇼트 메시지를 쫙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죠. 그때 그러면 우리의 섬김은 어떤 것입니까? 수단이고 도구죠. 또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런 거 정말 다 복잡하고 우리는 정말로 본질에만 집중하고 싶어, 그러면서 우리 이번 선교는 뭐 그런 거 다 빼고 사형리에만 집중합시다, 그런 선교를 결정하는 그런 팀들도 있죠. 그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왜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냐 하면은 우리의 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학, 어떤 신학이냐면요, 진짜 선교라는 것은 사형리 또는 복음을 전해서 회심시키거나 또는 영접기도까지 가는 것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선교의 도구이요 수단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죠. 근데 되게 역설적이게도 우리 거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18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왜 하늘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땅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을 여기에 더하고 있을까요?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영혼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끄집어 올려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도 회복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온 피조세계를 주님께서 회복하고 계세요. 그리고 온 피조세계가 신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또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몸의 부활이죠. 우리의 몸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그것들을 선교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 시선을 조금 열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거 자체가 메시지이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항상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거 무엇입니까? 병자들을 치유하시고요, 고치시고요, 배고픈 이들을 또한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소위 육의 문제라고 치부해서 뒤로 밀어놓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고요, 그 가운데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표적이요 그 사인으로서 그 일들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우리의 영혼만을 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선교에서 봉사를 준비할 때, 또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실들, 선한 일들, 남을 돕는 것 또는 남을 섬기는 것들, 그 모든 일들 그 안에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요, 우리가 선교에 앞서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많은 일들을 할 때에도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도구로만 생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그래 사람만 많이 오면 됐지 뭐라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뭘 해도 다 좋으니까 사람들만 많이 오면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복음 자체에, 그 섬김 자체에 복음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계획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성이 드러나고, 아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귀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귀. 첫 번째 입술, 두 번째 손, 세 번째 귀입니다. 우리의 귀와 관련해서는요, 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삼는 대상이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될 필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화권에 간다라는 것, 그것은 꼭 외국에만 가는 게 아니라요, 요 지역마다도 사실은 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지방만 가더라도 문화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곳에 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요, 어떤 정서가 있는지, 그분들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제자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들의 말에. 우리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아주 옛날, 꼭 한국인뿐만 아니라요, 그 이전 세대의 선배들 중에는 이 부분을 좀 놓쳤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후진국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이야기들을 듣기보다는 자신들의 말을 전하는데 더 빨랐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면요, 소위 말하는 문화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많이 부족하고 또 잘 못 살기도 하고 여러모로 딸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준다, 이러한 태도로 나아갔던 그런 역사적인 신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문화적인 제국주의다, 선교는 제국주의다,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죠. 모든 선교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도 그런 태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요, 딱 보니까 아 여기는 이게 문제네, 아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런 거네, 그냥 바로 단정해버리고 정지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심지어 우리의 연계교회를 평가하는 일은 있지 않습니까? 연계교회의 어떠한 사정이나 모습을 보고 아 이 교회는 이래서 문제네,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귀입니다. 듣는 귀. 예수님이요, 대략 한 33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30년 동안 들으셨습니다. 30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30년 동안 그들의 아픔을 보셨고 30년 동안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듣기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들어야죠.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전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전하는 말이, 우리의 나눔이, 우리의 고백이 그분들 가운데 가 닿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식탁입니다. 입술, 손, 귀, 입이라고 할게요. 먹는 거니까 입입니다. 식탁 교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 베풀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식탁 얘기가 나올까? 여러분, 여기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그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동체로 들어가는 문. 그러면 그 공동체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식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찬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식탁입니다. 식탁. 교제 식탁입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떡을 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식탁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식탁의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식탁의 공동체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다 함께 앉아요. 남자나 여자가 함께 앉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함께 앉습니다. 그리고 어제 싸웠던 사람도 함께 앉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찬할 때 나 속상해 했던 사람이 어디 가서 성찬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네, 쫙 가서 잘 쳐다보세요. 어떻게 성찬하고 있는지. 그러고 나서 깨달으세요. 저 사람이나 나나 다 주님의 살을 먹어야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나 나나 다 주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왜 의심할까요? 세상이 왜 교회에 실망할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싸우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반으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서로에 대해서 고소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이 믿을 수 없죠. 서로 사랑하라고 외치면서 왜 맨날 싸운데? 그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요. 저는 그 말 앞에 할 말이 없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 가서도 마찬가지죠. 한 일주일 같이 지내다 보면 싸울 일이 생겨요. 그냥 장난으로 툭 던진 말인데요,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내 마음에 와서 팍 박히는 것이죠.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을까? 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밥 먹을 때요, 마음이 상하면 밥 안 먹고 나 괜찮아 안 먹을래 이렇게 빠집니다. 근데 그럴 때 꼭 붙잡고 팀장님들은 아니야 여기 와서 앉아서 먹어 라고 하십시오. 그 안에서 풀려야 됩니다.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들이 모아지고요, 그 안에서 서로 갈등이 있었던 사람도 화해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 진짜구나, 이 복음이 정말 화해케 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것이 증언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나눴습니다. 입술, 손, 귀, 그리고 입, 식탁.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이번 선교부터는 정말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솔직히 이 말씀 제가 드리고 있지만 너무 부담되죠. 너무 부담된다. 가는 것만으로도 피곤한데 뭘 이렇게 네 가지씩이나 얘기하면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요, 우리가 의심의 세상, 의심하는 세상이라고 시작했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 가운데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이죠.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이게 정말 맞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날 봐도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을 보니까 더 아닌 것 같고 우리 공동체에 그런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 선교 간다고 뭐 달라지나? 그냥 잠자코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의심과 회의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대위임령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18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말씀 바로 앞에 16절과 17절이 있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과 17절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17절에 뭐가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갑자기 나온 사람들입니까? 예, 열한 제자 중에 일부입니다. 아니, 그 전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서 경배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의심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심한다는 것은 못 믿겠어 이게 아닙니다.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막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니까 마음이 순간 흔들렸잖아요. 마음이 갈라졌잖아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같은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예배는 하고 있는데요, 그 경이로움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찬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 마음 한편에는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주님을 예배하고요, 기도하고요, 선교도 가지만 우리 안에 흔들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의심, 불확실함,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의심, 실망, 이것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쯤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서 걸렀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자, 아직 의심하는 사람 손 드세요. 이렇게 확신 있는 사람 손 드세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믿음 생길 때까지 더 기도하고 오세요. 그러고 나서 연락하세요. 그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확신과 의심 사이를 오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예배하면서도 의심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부탁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비밀이 18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선교의 권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실력이 선교의 권세가 아닙니다. 거기에 선교의 동력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 그분이 선교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 주인은, 선교의 주인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심 많은 세상에 여전히 의심하는 우리를 주님은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확신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우리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고 삶의 현장이라는 그런 선교의 자리로 우리가 또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가리켜 증언하는 3일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나서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요,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의심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냉소와 내 안의 두려움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에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